이제 내일부터, 오늘부터 하셔도 되고요. 선지서를 읽게 됩니다. 구약 성경은 크게 네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모세오경이 있고 그 다음에 역사를 다루는 책들이 쭉 나오게 되죠. 이어서 시가서, 지혜를 다루는 이제 책들이 나오고요. 이사야서부터 말라기까지 17권의 책이 있습니다. 이 책들은 선지서라고 합니다. 특별히 이사야서는 선지서의 첫 자리에 있으면서 동시에 가장 장엄한 예언이 담긴 선지서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뭐 이유는 분명하죠. 우선 내용이 방대하고요. 이사야 선지자가 활동했던 그 기간이라는 역사적 배경도 이 선지서의 중요성을 충분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섯 왕에 걸쳐서 이사야 선지자는 활동을 하게 됩니다. 우시야,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므낫세. 이 중에 중간에 있는 왕이 아하스라는 왕이었는데 이 왕 때 역사적으로 큰 일이 벌어집니다. 대부분 아시겠지만 이스라엘 백성은 솔로몬 이후에 북쪽과 남쪽으로 이제 양분이 되죠. 북쪽 왕국이 먼저 멸망을 합니다. 아수르란 나라에 의해서 멸망을 하게 되고요. 남쪽은 한 150년쯤 더 있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이 됩니다. 그런데 이 이사야는 남왕국에서 선지자로서 하나님을 섬기고 있었는데 북왕국이 망할 때 그걸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아하스라는 왕 때 망해요. 북왕국은 없어지는 겁니다. 그냥 북왕국만 없어진 게 아니라 아수르란 나라가 남왕국도 거의 실질적으로 이제 속국화하는 데 성공했던 그런 역사적 배경에서 이사야가 선지자 섬김을 했기 때문에 그가 이해하고 그가 바라보던 역사와 이런 애환들은 당연히 매우 중요한 이런 그 역할을 할 수밖에 없겠죠. 선지서를 여러분 읽으실 때 꼭 알아야 될 부분이 있는데 선지서의 내용은 크게 두 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모든 선지서가 그렇습니다. 심판과 신원, 회복입니다. 하나님이 잘못한 그의 백성을 심판하실 것이고 심판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회복의 계획을 갖고 있는데 공짜 회복은 없습니다. 잘못된 것을 돌이켜야 회복이 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가 잘못을 많이 했지만 아무리 많이 한 잘못 가운데도 돌아올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회개할 수 있도록 촉구해 주시고 여러 가지 사인을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회복의 핵심이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겁니다. 여러분 이번 주부터 선지서를 읽어가실 때 많은 심판의 내용이 나올 겁니다. 그 심판의 내용을 읽으실 때마다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 되시고 또 심판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기묘묘한 방법으로 회복시키는 하나님의 놀라운 손길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사야서로 돌아와 보면요. 이 방대한 이사야서 정말 읽기가 그렇게 쉽지가 않아요. 두 주에 걸쳐서 읽게 되는 큰 내용인데 여러분 이사야서를 읽는 이 초점이 있어요. 이번 주, 다음 주 연결해서 말씀드릴 테인데 오늘은 하나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사야서 전체를 보실 때 이 주제에 관심을 가지셔야 됩니다. 의의입니다. 의의. 하나님의 의의. 그 하나님의 의의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여러분 한번 이사야서를 이번 주 읽으시면서도 심판 가운데 담겨있는 하나님의 의의가 어떤 모습인지 살펴보실 수 있기를 권합니다. 그래서 오늘 선택한 본문이 의인의 길로 시작하는 본문입니다. 의인의 길. 이사야서에서는 매우 중요하죠. 오늘 본문 들어가기 전에 한 구절을 보고 들어갔으면 좋겠는데 유명한 이사야서 53장 11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기 시작합니다. 그가 자기 영혼에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하게 여길 것이라. 나의 의로운 종이 누구일까요? 예수님이에요. 이사야서가 바라보고 있는 메시아입니다. 나의 어떤 종이? 의로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어떻게 하며? 의롭게 하며 또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리라.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을 700년 전에 이사야가 이토록 정확하게 예언하고 있는 놀라운 구절입니다. 나의 의로운 종이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리라. 친히 자신이 그들의 죄악을 담당하심으로 그렇게 하리라 라고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 의인의 길에 대해서 좀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질문 들어갑니다. 여러분은 이 세상에 악인들이 많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이 혹시 악인 노릇한 적은 없으십니까?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혹시 악인이라고 규명할 때 도대체 어떤 사람들을 악인이라고 합니까? 라고 질문 순간적으로 든 분 안 계셨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몇 분이 그런 의문이 들었을 것 같아요. 도대체 누가 악인입니까? 라는 질문을 하셨을 것 같아요. 여러분, 이사야서에 나오는 악인의 정의 하나 알려드릴게요. 악인에게는 이것이 없습니다. 뭔지 보여드릴게요. 이사야서 57장 20절입니다. 그러나 악인은 평온함을 얻지 못하고 그 물이 진흙과 더러운 것을 늘 솟구쳐내는 요동하는 바다와 같으니 악인은 평온함을 얻지 못한다고 되어 있어요. 다음 절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 하나님의 말씀에 악인에게는 무엇이 평강이 없다 하셨느니라. 어느 정도 이해가 되죠? 악인의 특징은 평강이 없다는 겁니다. 평안해 보여도 진짜 평강이 아니라는 겁니다. 또 한번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의인이 있을까요? 아마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고 없다고 생각하는 분도 있을 겁니다. 다 맞습니다.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오늘 설교 끝부분에서 더 정확하게 여러분이 파악하실 수 있을 겁니다. 나는 의인일까요? 의인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하고 생각하실 것입니다. 이 문제도 오늘 설교를 통해서 더 명확하게 깨닫게 될 것입니다. 이 질문을 한번 드려볼게요. 여러분은 정말 의롭게 살기를 원하십니까? 이건 답이 돼야 될 것 같은데 다시 한번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의롭게 살기를 원하십니까? 저도 그렇습니다. 우리는 의롭게 살기를 소망하는 것이 아니라 열망해야 됩니다. 참 신기한 것은요, 많은 성도님들이 영적으로 살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저는 사실 여러 상담을 해본 적이 있어요. 목사님, 어떻게 하면 더 영적으로 살 수 있습니까? 저도 어떻게 하면 더 제 자신이 영적으로 살 건가 많이 검토를 하고 점검을 하는데, 내가 의롭게 사는 길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오는 성도님은 아직 없었던 것 같아요. 목사님, 어떻게 하면 더 의롭게 살까요? 이런 질문은 못 받아본 것 같아요. 우리가 의롭게 사는 것이 필요하다고 알지만 실제로 의롭게 사는 일에 대해서 우리의 관심은 그다지 많지 않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근데 오늘 이 결단을 해야 됩니다. 주님, 제가 의롭게 살기를 원합니다. 의인의 길을 걷기를 원합니다. 의가 무엇인지를 알려주시고 의롭게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도 노력하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 가운데 생긴다면 오늘 주님이 충분한 은혜를 주셨다, 이렇게 결론 내릴 수 있겠습니다. 중요한 질문이 들어갑니다. 의란 무엇일까요? 제가 성도님들 앞에서 10번 이상 의에 대한 정의를 드렸는데요, 제가 내린 의의 정의는 기준입니다. 하나님의 기준이 의예요. 이사야서를 통해서 그것이 많이 증명이 됩니다. 성경 전체의 의라는 말은 수도 없이 나오고요, 우리가 성도로 살면서 가장 중요시해야 될 대상 중에 하나가 의라는 것도 분명합니다. 근데 의가 무엇이냐 쉽게 정의할 수 없지만 저의 한 단어 정의는 의는 기준이에요. 하나님의 기준입니다. 그런데 지난 금요일날 제가 R.C. 스프롤이라는 신학자를 소개해드렸었습니다. 이분은 이제 돌아가셨는데 미국 개혁주의 신학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신 분이고요.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이분의 글은 읽기가 쉬워요. 대부분 신학자의 글은 읽기가 어렵습니다. 근데 이분은 탁월한 은사를 갖고 있어요. 어려운 내용을 쉽게 쓰시는 그런 은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의 책은 예, 여러분이 읽어보시면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근데 R.C. 스프롤이라는 분의 견해는 의롭다는 것은 의의를 어떻게 정의하냐면 올바로 사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의합니다. 제 정의하고 비슷하면서 좀 다르죠. 본질은 같은데 역점이 다릅니다. 저는 기준이라는 시작점에 강조를 두고 있고요. 스프롤 교수님은 이것을 우리가 실제로 삶에 옮겨와서 올바르게 사는 것으로 이제 강조점을 옮겨가고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우리들이 의에 대해서 관심이 더 많아져야 된다는 겁니다. 이것은 분명합니다. 오늘 말씀으로 들어와 보면 이사야서 26장 7절 말씀에는 의인의 길에 대한 설명이 나옵니다. 여러분, 의인의 길을 오늘 잘 영혼에 담으시고 마음에 담으시고 의의 길을 실제로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 안에서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의의 길은 뭐라고 정의하냐면 의의 길은 정직하다고 합니다. 자, 7절 보십시오. 의의 길은 정직하며, 의의 길은 정직하며. 여러분,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셔야 됩니다. 제가 설교로 하는 것은 이 말씀을 설명해 드리는 겁니다. 이 말씀이 무슨 뜻인지 풀어드리는 겁니다. 그 풀어드리는 목적은 이 말씀을 잘 기억하라고 풀어드리는 겁니다. 풀어드리는 게 목적이 아닌 거죠. 목적은 이 말씀이 목적인 겁니다. 여러분, 의인의 길이 어떻다고요? 정직하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이 의인인 줄로 저는 믿습니다. 근데 그 의인은 의인의 길을 걸어가야 하는 겁니다. 올바로 살아야 되는 거죠. 의인의 길을 올바로 살아갈 때 한 단어로 정리하면 정직하다는 겁니다. 의인의 길은 정직함이요. 이 말씀 받기를 원하시는 분은 아멘으로 응답하십시다. 의인의 길은 정직하다고 얘기합니다. 자, 이 정직한 게 어떤 걸까요? 두 가지로 설명해 드리려고 그러는데 우선 이제 말씀을 말씀으로 풀려고 합니다. 의인의 길은 정직하며 이 이사야서의 말씀과 가장 이제 관련이 있는 구절을 찾아보니까 제 마음에는 미가서 6장 8절이 될 것 같아요. 미가서 6장 8절을 이제 소개해 드릴 건데 단어적으로 딱 맞진 않아요. 근데 의미적으로 굉장히 맞아요. 같이 보겠습니다. 미가서 6장 8절 제가 읽습니다.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이제 머릿속에 들어오셨습니까? 우리가 구원받을 때, 하나님의 자녀가 될 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의 선하신 것이 무엇인지를 보여줬다는 거예요. 선하신 것이. 저는 하나님의 속성 가운데 하나님의 속성을 한 단어로 표현하면 선하심으로 표현합니다. 한 단어로 표현할 수가 없죠. 그런데 그 표현할 수 없을 것 같은 하나님의 그 모든 속성을 한 단어로 품는다면 선하심이라고 저는 정의합니다. 여기까지 오는데 한 30년 이상 걸렸습니다. 이 주제를 갖고 제가 30대 초반부터 씨름하기 시작해서요. 요즘에 와서 이렇게 자신 있게 설명, 이렇게 선포합니다. 하나님의 제일 속성은 저는 선하심이라고, 좋으심이라고 그래도 돼요. 이제 선하심이라고 믿는데 하나님께서 선한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보이셨어요. 그런 다음에 우리에게 선하게 사는 길이 이런 길이라고 요청을 하시는 겁니다. 그게 다음 얘기입니다. 이건 같이 읽으셔야 되는데 세 단어를 여러분 찾으셔야 됩니다. 자, 찾으시면서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세 단어 찾으셨죠? 자, 세 단어의 앞자만 뽑습니다. 정인겸입니다. 우리 중에 혹시 조남이 정인겸 씨 계십니까? 이 자리에 계시든 아니면 비대면으로 예배 드리시든 오늘 대박 맞으셨습니다. 정인겸, 정의와 인자와 겸손이에요. 하나님이 선한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우리에게 선하게 살라고 요구하실 때 그때 어떻게 사는 게 선하게 사는 겁니까? 어떻게 사는 게 바꾸에게만 정직하게 사는 겁니까? 라는 질문에 미가서 선지자를 통해서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선하게 사는 것이며 정직하게 사는 것이다. 이렇게 가르쳐준 것이죠. 다시 한번 정, 인, 겸이에요. 중간에 인자를 또 인내라고 하시면 안 됩니다. 여기선 인자예요. 인자를 원어대로 풀이하면 성실한 사랑이라는 뜻입니다. 사랑을 하는데 성실하다. 그게 이제 인자를 원어 그대로 뜻풀이 한 겁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그 스프롤이라는 이제 신학자는 의롭다는 것은 올바르게 산다는 뜻이다. 이렇게 정의를 하셨다 그랬고요. 이제 직접 그분이 하신 말씀을 인용해드리면 의롭게 산다는 것은 사람을 올바로 대하며 사람을 대할 때 올바로 대하는 겁니다. 개인적으로는 정직하게 사는 것이다. 의로운 사람은 우리가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다. 맞죠? 신뢰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의 정직에는 일관성이 있다. 이 부분도 우리의 마음에 좀 담아두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의인의 길은 정직하며 선하게 정직하게 살 때 그 정직에는 일관성이 있어야 된다. 어느 부분은 굉장히 정직한데 어느 부분은 전혀 정직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스스로 생각할 때는 자기가 대단히 정직하다고 착각하는 수도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미국에서 공부하던 시절에 이제 학위 논문을 쓸 때 뭐 영어가 완벽하지 않으니까 논문을 쓰게 되면 늘 영어를 아주 잘하는 그 원어민한테 교정을 받습니다. 프루프 리딩이라고 그러죠. 근데 교정을 받게 되면 그분이 하는 수고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사례를 드리곤 했어요. 그래서 어떤 분한테 그 이제 도움을 받고 사례를 드렸는데 그분이 뭐 고민을 하는 거예요. 아, 이 사례 받은 걸 어떻게 세금을 내야 되지? 이런 고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런 것도 고민하냐고, 이런 거 알바 뛰고도 그 세금 문제를 고민하냐고 그러니까 그분이 촥 저를 아주 우습게 보는 거예요. 나는 그렇지 않은데 넌 어디 동양이니? 이 알바를 해서 번 돈에 세금도 안 낼 생각, 네가 성도 맞아? 뭐 이런 눈빛? 실제로 말씀은 안 했는데 제가 그냥 그렇게 자격지심에 느낀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반성했습니다. 아, 그렇지, 이렇게 정직하게 살아야지 하고 반성을 하고 좀 그러나 뭐 혼난 느낌? 뭐 이런 걸 가지고 그분이랑 같이 이렇게 밖으로 나와서 주차장에 갔는데 이분 차를 주차를 해놨는데 장애인 주차장에다 놓은 거야. 아, 제가 얼마나 실망스럽든지. 아까 그 정직은 다 어디 갔어? 근데 우리가 종종 이래요. 정직의 일관성이 있어야 의인의 길은 정직하나니 이 말씀에 부합되는 것 같아요. 어떤 부분에는 많이 정직하지만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아주 자유롭게 정직하지 못한 우리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조심해야 됩니다. 내가 이렇게 정직한 사람이야 라고 자기 주장을 하는 것도 조심스러워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아까 말씀드렸던 그 R.C. 스프롤의 그 인용문을 더 마지막까지 마치면 의롭다는 것은 의로운 정직은 거칠애가 아니다. 의로운 사람은 도덕을 내세우지 않은 채 도덕적으로 산다. 경건을 내세우지 않은 채 경건하다. 여러분, 우리가 의로운 삶에 관심이 많아야 되는데 왜 성도님들이 의로운 삶에 상대적으로 관심을 덜 갖냐면 우리의 마음속에 의로운 삶, 정직함, 곧 도덕성으로 생각해서 그래요.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의로움은 이 세상의 도덕적인 부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성품의 일부이고 제가 주장하듯이 하나님의 기준인 거예요. 하나님의 기준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고 했을 때 하나님의 기준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의롭게 사는 일에 지금보다 더 열심을 내야 되는 겁니다. 더 많은 관심을 가져야 하는 것이죠. 7절을 다시 보시면 의인의 길은 정직하며 의인의 길로 정직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보상이 따르는데 그 보상 한 가지를 7절 뒷부분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정직하신 주께서 우리가 정직하게 살아야 될 이유를 다시 한번 못 박아주죠. 정직하신 주께서 그 다음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의인의 첩경을 평탄하게 하시도다. 첩경이 뭐죠? 지름길이죠, 지름길. 의인의 길을 첩경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지름길로 가는 거 신납니까? 신나지 않습니까? 저는 신나더라고요. 다른 사람 삥 둘러가는데 나는 쏙 지름길로 가면 신나더라고요. 도착해서 뒤에 오는 줄 알았는데 먼저 가 있는 것도 신나고요. 수고를 덜하고 목적지에 정확히 도착한다는 사실도 신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지름길, 첩경 이거는 신나는 길입니다. 그런데 왜 사람들이 다 첩경으로 안 갈까요? 사람들이 다 그 길로 가면 그게 첩경이 아니죠? 모든 사람들이 그 길로 가면 그게 첩경이 아니잖아요. 왜 사람들이 첩경으로 안 가냐면 첫째는 몰라서 안 가는 거고요. 둘째는 알아도 그 길이 의외로 힘든 길일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내가 요 길로 가면 둘러가는 것보다 한 50km 이상 빨리 갈 수 있는데 그 길로 가는 길에 강도가 있어. 그러면 여러분 가겠어요? 안 가겠어요? 생각해 봐야죠. 정말 내가 급하면 가겠죠. 한번 시도해 보겠죠. 그런데 아주 급하지 않으면 내가 강도를 만났느니 그 길로 안 가고 아니, 넓은 길로 간다 이런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한번 본문을 보세요. 다시 한번 본문을 보십시오. 정직한 주께서 의인의 첩경을 뭐하게? 평탄하게 하시더라. 이게 축복입니다. 의인의 길이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요 둘러가는 길일 수 있어요. 저렇게 정직하게 살다가 이득 못 보고 살지, 정직하게 살다가 뒤처지지, 의롭게 살다가 인정 못 받지, 이렇게 의인의 길은 둘러가는 길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첩경이라는 거예요. 그게 가장 빨리 주 앞에 이르며 가장 정확하게 주 앞에 갈 수 있는 길이 의인의 길이라고 말씀해 주는 겁니다. 그 이유는 의인의 첩경을 하나님이 어떻게 하셔서? 평탄하게 하셔서 그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의인의 길로 가시길 바랍니다. 정직하다고 얘기했어요. 그 길이 첩경이라고 얘기합니다. 두 번째 의인의 길을 걸을 때 하나님이 주시는 보상이 의인의 길이 심판의 길과 일치한다는 거예요. 좀 어려운 얘기입니다. 자, 8절을 보시면 8절 잘 읽으셔야 됩니다. 8절 앞부분만 볼 거예요. 8절 상반절만 볼 겁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심판하시는 길에서 우리가 주를 기다렸사오니. 주께서 심판하시는 길이 있어요. 주님의 길이에요. 주께서 심판하실 때 그 심판의 길이 있어요. 그 길에서 내가 기다렸다는 거예요. 좀 어렵지만 이런 뜻입니다. 의인의 길은 심판의 길이에요. 그런데 심판당해서 멸망하는 길이 아니라 심판을 이기는 길인 겁니다. 의인의 길은 심판을 통과해서 나가는 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길에서 기다렸다는 거예요. 의에 관한 저의 주장, 정의, 하나님의 기준, 기준이죠. 기준은 심판을 위해서 있는 겁니다. 심판 때 가장 중요한 게 기준이에요. 저는 의를 하나님의 기준이라고 얘기할 때 뭐에 강조점을 두고 있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천국에 들어올 때 하나님이 천국으로 우리를 부르실 때 하나님 나라로 부르실 때 우리에게 심판하실 때 의를 요구하는 거예요. 내 기준이 의다. 너희에게 내 기준인 이 의에 맞는 의가 있느냐라고 물어보는 겁니다. 바꿔 얘기하면 네가 의인이냐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그렇습니다 답하실 수 있겠습니까? 충영 가족들은 네 하고 답하실 수 있는 성도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주님 앞에 주님이 요구하시는 의가 있습니다 라고 말할 때 그 의는 내 스스로 생산한 의가 아닙니다. 아무도 자기 스스로 하나님의 기준에 맞는 의를 생산할 능력이 없어요. 그래서 성경이 뭐라고 얘기하는 거냐면 세상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의인이 됩니까? 의로우신 예수님. 의로우신 예수님. 그 의로우신 예수님이 예수님의 의를 우리가 쓸 수 있도록 제공해 준 거예요. 이게 십자가 사건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심으로 자신의 의를 자신을 따르는 사람들에게 그들의 의로 사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다. 이렇게 이해하셔도 되는 겁니다. 아까 봤던 본문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53장 11절 자막. 자기 그가 자기의 영혼에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하게 될 것이다. 같이 읽겠습니다.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또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리로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 지신 다음에 우리는 그를 믿는 무엇으로? 믿음으로 의에 이르게 됐다. 예수님의 의를 내 것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되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 물을 겁니다. 너 의가 있냐? 내가 요구하는 기준에 네가 맞냐? 그럴 때 여러분 어떻게 해요? 네, 제 안에 예수님의 의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는 말이 나오는 겁니다. 의는 심판을 위해서 꼭 필요한 겁니다. 여러분 심판의 길과 의인의 길이 동일한 겁니다. 의의 심판에 이르기까지 주 안에서 특별히 심판 때 승리하는 의인의 길을 거두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하며 축원합니다. 이제 본문에서 마지막으로 살펴볼 것은 의인의 길은 여호와를 사모하는 길입니다. 하나님을 사모하는 길이 의인의 길이에요. 의인의 길은 정직하며. 한번 따라 하십시다. 의인의 길은 정직하며. 의인의 길은 정직해요. 그 정직한 의의 길을 가는 동안 우리에게 나타나는 모습이 하나님을 사모하는 모습이에요. 정말 의인의 길을 정직하게 간다면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이 우리를 떠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저는 한번 본문을 다시 보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하나님을 사모하는지에 관한 말씀이 오늘 본문에 잘 나타나는데 아까 8절 뒷부분입니다. 우리가 주를 기다렸사오며 주를 기다렸어요. 사모함은 기다림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사모하면서 기다릴 때 기다림은 가성비가 꽤 높아요. 그냥 기다리면 지루합니다. 그냥 기다리면 진이 빠져요. 그런데 사모하면서 기다리면 효과가 상당히 좋습니다. 우리가 주를 기다렸사오며 주의 이름을 위하여 또 주를 기억하려고 우리 영혼이 사모하나이다. 우리 영혼이 사모할 때 주의 이름을 위하여 내 이름을 위한 게 아니라 주의 이름을 위하여 내가 드러나려는 게 아니라 주님을 위하여 이게 사모하는 사람의 특징이에요. 기억하는 겁니다. 기억하는 거. 기억. 여러분, 우리가 24시간 365일 주님을 기억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필요한 때, 중요한 때 주님을 기억할 수 있고 내 기억 속에 우리 주님이 가장 좋은 자리에 있게 되기를 소망하는 자, 이들이 사모하는 자입니다. 9절 봅니다. 밤에 내 영혼이 주를 사모하였음즉. 이 말씀도 좀 잘 기억해 주면 좋을 것 같아요. 요즘에 점점 시대가 그래서 잠 자기 힘든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밤이 지루한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밤에 주를 사모하나이다. 이 말씀 한번 딱 꽂아보세요. 밤에 주를 사모하나이다. 이건 두 가지 의미예요. 영적으로 우리가 어두운 때, 힘든 때 밤이라 그러잖아요. 그 밤에 주님을 더 사모하라 이렇게 보셔도 좋고요. 실질적으로 밤은 우리가 쉬는 시간이에요. 나에게 고요한 시간입니다. 나만의 시간이에요. 그때 주를 사모하라 이렇게 이해하셔도 됩니다. 두 방법으로 다 이해할 수 있어요. 우리가 정말 주를 사모할 때 밤이라는 환경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이어서 내 중심이 주를 간절히 바라나이다. 중심이 주를 사모하는 자리라는 사실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의인의 길은 정직하다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의인의 길을 가기를 사모해야 됩니다. 이사야서는 하나님의 기준 의의를 얘기하면서 그 길은 정직한 그 길이고 그 길을 가는 것을 사모하라고 얘기합니다. 성경을 읽으시는 가운데 천국은 침노하는 자들의 것이다. 이 말씀 기억하나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전 11장 어디 가면 마태복음에 나올 거예요. 천국은 침노하는 자. 이 침노하는 자라는 게 뭘까? 쉽지 않은 이 성경 구절이잖아요. 조나와탄 에드워즈라는 분이 이 부분을 해석한 부분을 봤는데 저도 동의가 많이 됐습니다. 그분은 어떻게 해석하냐면 침노한다는 게 물리적인 강제력으로 침투한다는 뜻이 아니다. 천국은 그렇게 될 수가 없죠. 천국은 가장 강한 예수님이 지키는 나라인데 무슨 힘으로 거기를 침투합니까? 안 되죠. 그런데 가장 강한 예수님이 지키는 그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그 무기가 처음 예수님을 믿은 사람들이 그 예수님을 처음 믿고 순전한 아이와 같이 사모함이 생기는 그 사모함, 그게 천국을 침노하는 힘이라고 설명하는데 동의가 아주 돼요. 우리 혹시 우리 중에 예수님 이제 얼마 믿지 않은 그런 그 성도님 계셔요? 정말 예수님을 첫 가질 때, 그 첫사랑을 가질 때, 그 첫사랑의 사모함이 있을 때 천국이 침노당한다는 거예요. 또 예수님을 오래 믿은 사람들이 성화되는 과정 속에서 어떤 구간에 성령의 강한 임재를 느끼면서 우리가 새 사람으로서 이렇게 더 새롭게 되는 그런 역사를 경험합니다. 그때 천국이 침노당한다 그럴 것 같아요. 여러분, 천국을 자주 침노하시는 그런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모함이에요. 사모함. 의의를 사모합니다. 의의를 사모합니다. 시편 42편 몇 주 전에 우리 말씀 나눌 때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이게 사모함이라 그러죠. 사랑하는 여러분, 의의 길을 걷기에, 의의 길을, 의인의 길은 정직하며 이 길을 걸어가는데 우리 안에 사모함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의인의 길을 가는 자들에게는 멋진 신앙의 모습이 나타납니다. 왜냐하면 마지막에는 의만 남을 거예요. 의가 하나님의 기준이에요. 그래서 마지막에는 저는 의만 남는다고 생각합니다. 악은 없어지고 의만 남는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에 남을 의를 생각하면서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악인의 길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아까 우리가 한번 살펴봤죠? 악인에게 무엇이 없다고요? 평강이 없다. 그럴듯하지 않아요? 그런데 왜 평강이 없는지도 알아야 됩니다. 오늘 본문 바로 다음인 10절에 보시면요, 악인에 대한 설명이 나오는데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악인은 은총을 입을지라도 의를 배우지 아니하며. 은총을 입어도 의를 배우지 아니하며. 그래서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배우면서 그의 의를 배우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에는 의만 남아요. 그래서 마지막 하나님이 통치하실 나라는 의가 가득한 나라입니다. 의가 가득한 나라를 사모하시면서 의인의 길을 거두시고, 의인의 길은 정직하다. 이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시고 나아가는 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